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한 믿음이라도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부족한 믿음도 의로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샘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자, 스데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서 정하신 곳으로 불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든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두 번째로 인용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끝이 났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요. 야곱은 노년에 그것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죠.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같은 핏줄로 태어난 형제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죠. 그때부터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와 함께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는 애굽과 자기 집안의 온 집안의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오늘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의 형제들이죠. 여러 조상은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요셉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애굽의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요셉을 예로 들면서 전한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격려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과 늘 함께 등장하는 단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마침내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것은 스데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왜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내버려 두셨나? 그 질문이 들어요. 처음부터 팔리지 않게 하셨다면 될 것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 하필이면 왜 그 고통스러운 노예살이와 더불어서 심지어는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그런 질문이 생겨요.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거쳐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생고생을 하게 한 뒤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냐?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책에서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그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하면서 그 해석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곳은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관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육군 참모총장 같은 뭐 아니면 높은 지위에 사람이 뭐 국무총리의 관저와 같은 그런 저택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집에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곳의 살림 일체를 책임지는 청지기가 됩니다. 집사가 되었죠.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뜻하지 않게 재무관리의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경호대장의 집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종들이나 일꾼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가 관리해야 할 재정이나 혹은 살림의 규모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말하자면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재정과 이 살림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으며 세상 물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했다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었죠. 결론은 뭡니까?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들어간 감옥은 그 보디발 장군의 관저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의 집에 있는 사옥이 아니라 주로 국사범들이 갇히는 곳, 즉 애굽의 위정자들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해서 왕의 진노를 받고 갇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그냥 잡범들이 갇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옥사장의 신임을 얻게 된 요셉은 그곳에 수감된 소위 말해서 국사범들, 즉 정치범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셉은 그 감옥에서 왕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돼요. 관원장들은 그 당시에 장관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요셉은 이번에는 감옥에 수감된 이 왕의 죄수들, 정치범들의 수발을 들면서 뜻하지 않게 그들을 통해서 인사관리 훈련, 정치 수업, 즉 국사의 운영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의 이 고통스러운 노예살이와 억울한 감옥살 통해서 요셉은 오히려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훈련과 인사관리 훈련 그리고 정치 수업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훈련은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빛을 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훈련이고 어떤 값을 치루어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값진 훈련들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고난과 역경을 포함한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디발의 집사로 있을 때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든지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하사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설교합니다. 11절에 13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때 애굽과 지중해 일대를 강타한 대기근은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식구를 거느린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마침내 요셉과 형들의 2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형들과의 만남의 순간은 자기가 당한 과거의 일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러나 스데반은 이때 요셉의 반응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다. 사람을 청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이복 형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선대했고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75명을 애굽으로 청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셉이 사람을 청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사람이란 말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 특별한 다른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 특별히 헬라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람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안드로포스란 말이에요. 안드로포스. 이 단어가 560회 사용됐어요. 보통 그냥 사람을 지칭할 때는 안드로포스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 사람이란 단어를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영혼, 목숨,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 말 푸시케, 푸시케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애굽으로 간 75명이 기근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진받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푸시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의하면 요셉은 단순히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친족들을 불러다가 뭐 애굽에 관광시켜주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시집 온 분들, 며느리들이 자신의 고향인 친척, 고향 혹은 친정을 방문하거나 또 부모님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 월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시집 온 며느리들이 친정 어머니를 초청하거나 혹은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자신이 한국에 시집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서로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런 식으로 가족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성공을 뭐 자랑하거나 혹은 대제국이었던 애굽을 관광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가족들의 생명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청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어서 자신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던 겁니다. 그 사명,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요셉이 가족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초청했다라는 단어가 지금 뜻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그들이 20년 전에 팔았던 요셉임을 알게 되죠. 그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이시라. 또 창세기 50장 20절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생명을 구하려고. 요셉이 그 많은 환난 중에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모든 걸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걸 이끌어 가는 분을 깨달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든지 오든지 팔리든지 팔든지 그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의 이 초월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교만에 빠지거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이 시련도 눈물도 실패도 성공도 다 하나님께서 자기밖에 모르던 철없던 요셉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앙, 이것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섭리 신앙이죠.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시는지 당장은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 수많은 세월과 함께 고통과 시련의 때가 지나간 후에도 그의 형들에게, 형님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형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온 일인데 내가 어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의 형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떨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할 거다. 두려움에 떨죠. 그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억울한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을 품을 필요도 없고 복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이런 믿음이 있었던 요셉은 그래서 자기를 판 형들을 그렇게도 평안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병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자식들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겪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삶의 여러 가지 질곡과 문제와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자신의 손으로 밥도 떠먹지 못하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 장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웃으며 고백한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900편에 가까운 시를 쓰고 400편에 가까운 수필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장애인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이 정종택 전도사를 통해 작곡이 돼서 은혜로다 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수아마비인 분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는 그가 쓴 책의 첫 수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장애를 잊고 산다고는 하지만 장애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뼈아픈 외로움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외로운 방에서 홀로 가슴앓이를 했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보고 싶은 자유 앞에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그 외로움만이 가득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만이 누리고 느꼈던 주님의 마음과 천국의 비밀을 차근차근 글로 세워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장애 앞에서 제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글을 쓰게 하셨고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저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알지도 가르침을 받지 못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손에 장애가 있어 손이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한 단어를 치기 위해서 1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단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에 더 세밀하게 귀 기울여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장애는 나의 유용한 도구입니다.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여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 속에 비춰진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장애를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유용한 도구로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거듭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유용한 도구로 부르시고 그 유용함을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걸었다면, 내가 만일 걸었다면 이렇게 깊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 있었을까?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에게 하루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몸의 장애가, 너의 몸의 장애가 너와 내가 만나는 약속 장소라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육체의 장애로 남들이 밖에 돌아다닐 때 그분 앞에 머물러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장애를 가진 내 몸이 주님과 나만의 약속 장소가 된다는 주님의 음성, 나는 그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그 장애조차도 유용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장애라는 벽을 넘어 현재도 장애인 선교사로 전 세계를 누비며 살고 있는 이석희 전도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민족과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묘한 섭리 역사는 결국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통과 탄식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일진데 모든 것을 신묘막측하게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실수도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장애도 어떤 문제도 다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때로는 아무리 찾아도 그 대답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믿음의 눈 활짝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